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험악한 세월을 다 보내고 가나안이 건너편에 보이는 모압 산지까지 도착해서 꽤 긴 세월을 준비하며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 동안 지체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학자들에 따라서는 2년에서 6개월까지의 견이 다양합니다. 모압 산지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그 언덕에 올랐으면 건너편에 펼쳐지는 가나안 땅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눈앞에 가나안 땅 꿈에도 그리던 곳이 펼쳐져 보이지만 선뜻 그곳을 향해 전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는 우리는 그 땅에 건너가기보다는 여기에 정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곳의 땅을 나누어 주시지요. 그렇게 부탁해서 남은 지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전열이 흩어질 수 있고 마음들이 산만해질 수 있을 때 그 큰 책임을 부여받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읽은 2절 말씀인데 이 백성을 인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출발 명령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출발 명령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즉시 행동에 옮겨서 요단강 건너갈 준비를 하고 백성들을 다그치고 조직화하여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년도 홍해 작전을 출발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홍해 작전과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가나안 정복을 출발하라는 말씀이 다 제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권고의 말씀이거나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군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홍해 작전도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거나 단순한 우리의 역사이거나라는 것 차원을 넘어서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란 사람의 생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논리적으로 잘 설득이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해석이나 판단이나 상황 점검이나 이 모든 차원을 넘어서서 주께서 주시는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출발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 명령을 받아들였던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 있었던 신앙의 근본 정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몇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새롭게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된 말씀인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읽을 때 자주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그런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하시는 말씀이 권고형의 문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명령형의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들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굉장히 큰 복음으로 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일,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리는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실 생각이 하나님께 없으신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명령하실 그런 분도 아니시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열망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되기를 원하시고 구하기만 하면 성령 부어주실 것을 작정하고 준비하시고 계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구하면 받고 싶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간절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하나님의 강한 소원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진군을 명령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그 땅을 속히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소원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실 땅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넓은 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신 말씀이지만 4절 말씀 보시면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이 온 땅과 또 해지는 대까지 너희의 지경이 될 것이다.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지도를 펴놓고 그려보시면 이집트와의 국경지대를 이룬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북쪽 해쪽 속의 땅인 지금의 시리아 전체 땅까지 유브라데강 근처니까 지금의 이라크 쿠웨이트부터 출발하여 지중해 이런 넓은 땅까지 지금 이스라엘이 찾아온 좁은 영토와 비교할 수 없는 광활한 지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계획과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엄청나게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계획을 우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로서는 꿈꾸지 못할 일을 하나님은 꿈꾸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출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홍해작전을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리지도 못할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시고 상상 못할 꿈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고 우리 위에 예정하시고 계시면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담대히 새로운 출발선에서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둘째로 강조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자꾸 반복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이스라엘이 지금 좀 위축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축되어 있고 주저주저하고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위축될 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1절에 보시면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유대인 친구들이 계시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대 생각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였다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10중 8구는 1초도 안 걸리고 모세스 그럽니다. 모세가 제일 위대하다고 그럽니다. 어른 나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최고라고 대답합니다. 실제로 그는 최고였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군사력에 있어서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는 지도자입니다. 단연 최고입니다. 기도하면 홍해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반석 가리키면 샘물이 터져나오기도 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기적이 막 가장 많았던 시대가 세 시대가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시대, 구약에서 엘리야 엘리사의 시대, 그리고 더 많은 기적이 있었던 시대가 모세의 시대입니다.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중심에 서서 이끌었던 모세가 이스라엘이 있게 된 원인 중에 한 가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쉬움과 슬픔이 있고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떠난 다음에 어떤 시련이 다가오게 될 것이며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걸출한 지도자 뒤에 잠깐의 역사적인 혼란기가 있는 것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새로운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등장했지만 그 능력이 검증되기 전이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저분을 믿고 따라가도 되나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걱정이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치고 피곤해졌다는 겁니다. 안간힘을 다해서 40년을 버텼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40년을 사막에 살았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의 몰골이 사람 같았겠습니까? 의복인들 제대로 갖추었겠으며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했겠으며 가정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막에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줄잡아 200만 명인데 그들이 집단생활을 해왔는데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버티고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 긴 세월을 보내면서 수많은 사람들 광야 사막에 장사 지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피곤하겠죠. 지쳐있겠죠. 다 끝났나 싶었는데 이 강을 건너 새로운 땅을 점령해야 될 일이 까마득하게 눈앞에 큰 숙제로 놓여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쳤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는 부족들이 한결같이 만만한 부족이 없다는 겁니다. 가서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죠.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곽도시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첨단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를 점령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막을 거쳐 지나왔던 유목민의 솜씨 가지고는 오래된 성곽도시 여리고를 점령할 방법이 없지요. 대표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7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올라오게 했다 했습니다. 갑돌은 지금의 크레테입니다. 크레테는 지중해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크레테에서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로 상륙하면서 지중해 문명의 철기 문명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할 때 보십시오. 골리앗의 무기는 뭡니까? 칼과 창입니다. 쇠로 만들어진 철기 문명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물맷돌 돌입니다. 석기 문명입니다. 석기 문명과 철기 문명의 차이는 오늘날 말하면 소총과 핵무기만큼의 차이가 큰 겁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첨단으로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해쪽 속이 있습니다. 해쪽 속의 원 나라를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전쟁에 능하고 잔혹하고 용맹한 사람들이 히타이트 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면서도 예루살렘 점령을 못합니다.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갔어야 이 지역 점령이 끝이 나죠. 그럴 만큼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는 부족 하나하나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없습니다. 다 강력합니다. 그러니 그 점들을 생각해 보면 용기가 줄어들고 마음에 걱정이 생겨나게 되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시기가 강을 건너가기가 쉬운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3장에서 보시면 3장 15절 이 시기가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라는 거죠. 혹시 거두는 시기는 우리로 말하면 4, 5월쯤 되는 시기였는데 이때는 강물이 범람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비가 이른비 늦은비 오지 않습니까? 이른비는 11월쯤에 늦은비는 1, 2월에 옵니다. 그때 강물이 넘치는 게 아니라 4, 5월에 강물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단강의 수위는 갈릴리 호수에서 얼마나 많은 물이 내려오는가에 따라 조절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 물이 넘쳐 많이 흐르면 강물도 불어나게 되고 줄어들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의 물 근원은 북쪽에 있는 높은 헬몬산 지대의 눈 녹은 물들이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수온이 풍부해지게 됩니다. 그때가 4, 5월쯤입니다. 강한 봄볕에 만년설이 녹아서 많은 물들이 공급되면서 가장 수위가 높아지던 때가 4, 5월이었습니다. 그러니 수위가 좀 낮아질 때도 건너가기 힘들었을 터인데 가장 수위가 높았을 때이니까 더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가나안을 점령해야 될 필연적인 책임과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위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저주저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함께하신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사명을 주시면서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전 못합니다. 아이입니다. 아직.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못합니다. 그러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언제나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지켜보면서 느끼고 확인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이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광야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확인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을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고 은혜를 입었던 그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광야 40년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봐요.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믿고 이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증명해 보시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체득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떠나지 아니한다. 버리지 아니한다. 약속하십니다. 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조바심이 왜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조심이 왜 안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출발부터 끝까지 당신의 손으로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이 믿음을 가집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진군을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용감하게 출발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내일을 향하여 출발하십시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죠. 어떤 결정을 해야 바른 결정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걱정할 것 없다. 내가 가르쳐준 율법의 말씀대로만 해라. 그들 모두에게 통일된 어떤 이론이 있지도 않고 그들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사상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이에요. 자기를 끼우면 대토론회를 통해서 합의된 의사결정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가르쳐준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 7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쪽 편도 서지 말고 저쪽 편도 서지 말고 어정쩡하게 중간에 서 있으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오른쪽에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왼쪽에서 누가 무슨 말하든지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교훈과 세상 가르침에 귀를 닫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길로만 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그러나 말씀대로입니다.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 율법에 가르친 말씀대로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외골수로 살아서 세상을 어떻게 살겠냐고 그럽니다. 그렇게 살면 오늘 세상 살기 어렵다고 충고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형통하랍니다. 그것이 형통한 길이랍니다. 그것이 잘 되는 길이랍니다. 그렇게 가야 장애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좌며 우고하지 말고 말씀대로만 살아가십시다.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나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형통하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 가는 길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무슨 그렇게 고집스러웠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 그래 배타적이냐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요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평탄한 길을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인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세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구나. 그래서 믿습니다. 많은 난관들이 있지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모든 난관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판단을 어떤 기준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말씀대로만 하면 형통하고 평탄하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주저하지 않고 아멘 믿습니다 주님하고 출발합니다. 그랬더니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금년도 여리고 작전의 금년도 홍해 작전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모압 산지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출발합시다. 함께 진군합시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기도하면서 힘을 내십시다. 그리하여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십시다. 우리 앞에 홍해와 광야를 정복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홍해 작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